오늘 성찬식을 맞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와 이제 성찬에 같이 이렇게 연결된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성찬의 기쁨은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그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성취된 그런 새 언약을 누리는 우리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백성이 되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가난한 자란 세상의 가치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충분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을 다시 우리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가난한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새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예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또새 언약 백성이 된한 사람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우리 취임 예배 때 오셔서 특송을 불러주셨던 옥혜경 목사님이시죠. 원래 그분은 성악가셨는데 이제 한 7, 8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의 일화 속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된 새언약 백성 한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옥 목사님은 매년 이제 그 자신도 그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한 리트릿을 이제 며칠 동안 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해에도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이제 읽기 위해서 리트릿을 가셨는데, 이제 숙소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더래요. 두드리더래요. 어떤 젊은 남자가 그 밖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청소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라오스 출신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동안 며칠 동안에는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우리 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진지하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도 실망했고, 저는 지금 제 인생에 대해서도 실망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청하고, 그 자기가 읽던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평생 믿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신이 바로 참신이라고 나는 믿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 남자가 그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있는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나는 진심으로 참된 신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하더랍니다. Tell me about him,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으켜 세우고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라고 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서 와이프를 좀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와이프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와이프가 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정말 그 아내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방에 앉혀놓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도 곧장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집사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매한테 막 자기 목걸이도 막 빼서 주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기쁜 축제가 이제 그날 밤에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옥 목사님이 그때부터 난감한 수고를 이제 해야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라오스 말로 된 성경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성경을 찾아서 결국은 찾아서 이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라오스로 된 성경, 라오스어로 된 성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이제 사귐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것은 오늘 우리 제목에서 암시된 것처럼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새 언약의 성취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다.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성경의 깊은 배경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냥 감동과 그리고 정말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고 또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쉽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나 그렇게 믿을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증거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는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그것과는 새로운 그런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절 22장 20절을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언약,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 이것이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새 언약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것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장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헌 언약이 있다, 그죠? 근데 헌 언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옛 언약은 율법인데 언제 받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광야의 그 시기 초기에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율법이었죠. 율법. 이제 중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먼저 율법이 그에 앞서서 몇백 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굉장히 자부심이 큰 그런 그들의 삶의 가이드, 또 국가의 운명이 담겨진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문서화된 모든 계명들, 뭐 출애굽기 21장, 22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사회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 또 제사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죠? 성전의 성막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런 돕는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었죠. 이들에게는 뭐 절대적인 것이었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와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뭐 누누이 모세오경 때부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때에는 큰 축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삶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즉 구약의 시대에 미래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실제의 삶을 지금 그들은 청사진을 그려가듯이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데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삶의 실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와, 메시아 왕국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의 현재의 삶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삶은 바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든지 아니면 이 법을 형식적으로만 다루면서 살아갈 때, 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후자였죠. 형식적으로만 다루면서 살 때 그거는 저주에 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올바로 그려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삶, 즉 하나님의 축복이 절단된 삶, 관계없는 삶, 그런 삶으로 저주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실제로는 겉으로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 저주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속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속으로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은 후에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율법을 잘 지키질 못했습니다. 지키는 척하되 형식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수백 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그 형식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삶에서 이탈한 그런 저주에 가까운 삶을 스스로 속이면서 축복된 삶이라고 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 그러다 보니 정직한 말 또는 그들의 삶에 배치되는 말,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말, 질타하는 말, 그죠? 또 경고하는 말,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입장,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대치가 되고 그리고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고 있느냐? 그것이죠.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선지서에서도 양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어휘로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에 사용된 어휘보다도 이사야서 66장에 사용된 어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학적으로 탁월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로 소망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고 땅이고 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1장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너무나도 비껴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율법을 가이드로 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소망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맛보며 살라고 주신 율법을 그 본의인 생명대로 살지 않고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살지 않고 종교만 만들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킨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번제, 제물, 월삭, 안식, 절기, 성회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본심에서 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픈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지금 선지자들과 유대 종교자 지도주의자들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자기의 종교적인 틀과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틀과 확신이 도구가 되어서 청사진을 그려가는데 자꾸 날마다 새롭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틀과 확신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화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래니 자기들의 기득권도 자존심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니까 절대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정말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너희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행태로 옛날에 종교 만들고 살던 조상들이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아시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훑으셔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로만 딱 줄였습니다. 세 가지. 굉장히 간략하고 좋죠, 그죠? 제가 정말 오늘 다른 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절절한 심정으로 의탁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보시면서 구약 때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내겨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새 언약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가리키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 이미 예레미야 4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미래에 올 것인데 그 미래에 올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구원에 베푸시는 주인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그 날을 대망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율법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리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소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실한 그 하나님의 본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36장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달라고 드리는 말씀에서는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주어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큰 이름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란 지금 이방을 다 포함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포함한 열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보내신 것,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쫓겨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가고 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이방의 성소에 내가 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징검다리를 놔서 이제 만방으로 향하는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리라.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으신 부분에 우리 첫 번째 단어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와 죄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영, 너희 속에 두겠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참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 전에는 어떻게 율례를 지키게 하셨죠? 돌판에 기록하셔서, 그죠? 돌판에 기록된 말씀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다가 영을 두어서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 즉 이방을 향한 성령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들이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우리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죠. 바로 이 새 언약, 여기에서 신약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은 실패된 것입니다. 깨뜨려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지금 또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죠.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새 언약의 이제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것. 그렇죠? 돌판에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겨주셔서 신비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좀 까다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좀 미래를 많이 앞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되어 있으시죠. 구약에서는 그러하시죠. 근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면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이 이제 뭐 세대를 거듭하면서 맞이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던 BC 한 600년 정도 됐던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전 잘 역사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대에는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자, 고조선 시대의 후예들이 2000년 뒤에 그 땅에 살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죠? 달려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때 당시에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적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점점 더 편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 바다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 이사야서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때 당시에 비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해진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말 그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는 이 31장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좀 잘 집에 가셔서도 읽어보시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다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3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죄란 무엇이죠? 죄란 하나님과 사람의 맺어졌던 관계가 끊어지는, 그죠?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내 주먹이다, 내 능력이다, 그럼 그것이 죄예요. 또 나는 워낙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성실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그거 괜찮다, 그러면 그 성실함이 죄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우선순위에 서게 되는 모든 것들 다 죄라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에 놓아둔 장벽들을 다 먼저 허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실 때 어떻게 허무셨죠? 예수님의 피로 허무셨죠. 이것이 복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물을 다 허물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비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 비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세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뭐죠?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자,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나왔던 말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당신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다. 거부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사랑의 성찬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선택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기억하셔야죠. 우리는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양자돼서 뭐 불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상속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 삼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다 차별 없이 부르세요.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 귀한 한 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의 피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까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보셨듯이, 그렇죠? 다윗의 후예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말하자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이 속에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얻은 구원을 누릴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자꾸 누리고 그걸 그 찾고 구하고 그리고 소유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다 누리라고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의미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아, 이것이 구약을 보니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성취된 것이 바로 내 삶에서 막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너무나 작은 사건처럼 보이고 또 표면적인 사건에 그냥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또 형식적으로 되어져가지고 너무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미를 너무나 더 이렇게 무관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란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어드릴 때는 성경의 사상과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다소 좀 딱딱하게 들리신더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충실하고도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아래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찬 찬송 227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